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저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욕심과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회복, 그리고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로운 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완공이 가까워진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웅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온 성도가 약속의 땅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엔서 초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엔서초 공동체를 목양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엔서초 주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 계시죠? 네, 기도해 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이제 매주 토요일은 이곳이 아니라 가든파이브 패션관 10층에서 새로운 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오시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 티맵에서 가든파이브 라이프관을 검색하신 후 게이트 2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지하 4층과 5층에 되시면 되지만 지하 2층과 3층에 되셔도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진 분홍색 기둥이 있는데 주변으로 되시면 훨씬 가깝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주차장과 주차실 위치와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곳에 찾으셔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시 오실 때는 지하철인 경우에는 4번 출구에서 직진하시면 왼쪽에 가시면 패션관 입구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시면 사진관을 끼고 쭉 복도로 오시면 비상구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타고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로 오시는 경우에는 중앙광자 뒤편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계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시면 또 오른편에 패션관 입구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오시면 헤매게 되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티가 나더라고요. 아, 새로운 게 성도 같다. 그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으로 나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 새벽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도전하는 것은 새벽마다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들을 때 성경 속의 기정이 열병이 떠나가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으며 나병 환자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고 잠시 그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셨다면 더 많은 인기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상황과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 형성됐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 오늘은 여기 계셨는데 오늘도 여기 계시는가 저기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직 만나야 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 집에 계시던 것만으로도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모인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길에 지나갈 때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런 도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기대했죠. 당장 병이 낫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장 귀신이 쫓아나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많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인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달리 빨리 바로 병을 고쳐주시거나 바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사람들이 몰렸을 때, 나에게 돈이 몰렸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인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빨리 고침받는 것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질병의 노인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러던 중 성경은 이제 예수님 계신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집 안에 계셨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고 있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행동을 미리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안에 계셨지만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들이 오기를 성경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그 작은 믿음의 행동들, 말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요즘의 뇌졸중과 같은 증상입니다. 몸이 굳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병이죠. 그리고 그를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좋았지만 생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번호표를 그들에게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죠. 내 앞을 가로막는 장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지금은 아니구나. 내가 발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막힘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방으로 돌아보고 눈을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 긍정적인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AI 챗GPT가 우리에게 감동은 줄 수는 없지만 설교의 자료로는 잘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은 집에 들보를 길게 놓아서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나무 가지를 촘촘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흙을 그 위에 덮어서 단단하게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붕을 뜯어내는 일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용기가 있는 모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례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순서를 지키지 않고 욕먹어도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이었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붕을 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사무엘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편법을 썼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침과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소문, 그들이 그러자 이 안에 아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단순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소문만으로. 왜냐하면 중풍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포기되어지는 질병입니다. 점점 굳어지는 내 몸을 보면서 나는 나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해지지 않는 마음이 들어오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단순한 믿음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돌아보니까 우리도 이 단순한 믿음이 생겨서 주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지만 모두가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확신까지 나아가는 데는 쉽지가 않죠. 모두가 소문을 들었지만 하지만 지붕을 뚫어내리는 것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라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신 두 번째 믿음은 그들 안에 제한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환자 자신은 스스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한 조를 이루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들 안에 똑같은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스스로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혔죠. 하지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주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해져서 옥상 위로 올라가고 침상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때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수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라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때라면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데 내 앞에 가로막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찾은 그 자리가 어쩌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선교팀이 모여있으면 며칠을 걸려서 밀림을 지나서 또 사막을 통과해서 그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은 장병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순간 그것은 우리 앞에 거친 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걸리는 돌이 아니라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디딤돌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침상 위에서 끌려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몸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온몸으로 그는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셨던 것이죠. 자신에 있는 모든 환경과 제한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 안에 어떤 믿음을 보고 반응하셨냐면 혼자 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헌신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믿음이 생겼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이것을 듣고 아 소마감은 가졌겠죠. 하지만 본인이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바로 내 친구, 내 식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모아서 이 사건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의 믿음은 아마 처음에는 작았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한 소망 정도, 아 가보고 싶다,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네 명의 그 중보자의 열의를 보고 힘씀을 보고 그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아마 불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식구들을 보면서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의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서로의 침상을 나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침상을 누군가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사실 병고치러 나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죄,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은 당시에 중풍병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도 서러운데 그의 마음에는 죄책감에서 늘 시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근본적인 그 고통을 용서해 주시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어. 우리 주님은 보이는 환경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곳까지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맞죠. 중풍병자는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영혼까지, 용서받지 못하면 영혼까지 지속되는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정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용서해 주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삶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인 문제, 육적인 죄 모두를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 불같은 믿음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고 우리의 가졌던 믿음이 그나마 가졌던 작은 믿음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간다면 그 믿음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내 주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내 친구들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침상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늘 우리에게 은심과 두려움을 주지만 내 친구들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지붕을 뚫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경의 기적이 텍스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